하나님, 다시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는 걸음들을 교정하시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시되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새임 얻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심령에는 가만히 놓아두어도 잘 자라는 두 개의 작물이 있어요.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상처예요. 다른 작물들 같은 경우에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는 온유, 인내, 절제, 양보, 겸손, 사실 이런 작물들은 일생 전체를 들여서 경작하고 노력해도 수확하기가 쉽지 않은 데 비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작물은 밭을 갈지만 않아도 굉장히 잘 자라나는 작물이에요. 그리고 열매도 굉장히 크게 맺어요. 사사기 12장의 제목은 교만과 상처예요. 말씀을 떠났을 때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서원도 하고 종교생활은 하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자라나는 것이 교만과 상처인 것 같아요. 길게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분들 가운데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교만과 상처가 그 안에 엄청나게 많구나. 이건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교만이 누군가에게는 열등의식으로 드러나서 상처가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우월의식으로 드러나서 교만을 싹 틔우고 더 강화해가죠. 말씀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직면하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말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처는 계속해서 골마 가는 것을 넘어서 사실 그 상처가 암처럼 자라 자기도 죽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죽이는 것이 교만과 상처라는 것을 사사기 12장이 잘 보여줘요. 어떻게 이 두 가지 작물을 자라지 못하게 끊임없이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이, 그 가정이, 그 교회 공동체가 지극히 영향을 받게 되겠죠. 오늘 결론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일단 집안 출신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요셉이 정혼한 약혼녀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지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들었다는 겁니다. 원래 당사자에게만 늦게 그 일들이 증거되는 법이거든요. 이 땅을 살아 생전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자신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 사시면서 거절이라는 단어에 늘 익숙하시며 사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상처를 이루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나중에 신약을 가면 어떻게 거절당하고 어떻게 상처를 입었는지 조목조목 밝힐 날이 있겠지만 사실 주님이 받은 상처나 거절 그리고 무시 이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겁니다. 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교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과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제 이게 12장을 더불어 신약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실 사랑이 넘치고 하나가 되고 은혜를 받고 위로가 있는 교회를 꿈꾸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상처내고 자라나는 이 교만과 우리의 표현으로 누군가가 넘어지고 누군가의 표현으로 내가 넘어지는 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평생 받으셨던 그 상처와 무시와 거절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일구어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몸소 앞서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친히 다가오셔서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더러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신약의 거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또 그런 문제들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이 있는 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다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이 받으셨던 상처, 무시, 거절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배우고 주님의 위로와 그 격려를 통해 다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은 교회의 표본이겠죠. 여러분, 입다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저는 입다 하면 떠오르는 게 교만과 상처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처럼 교만한 분이 어디 있고 또 이분처럼 상처가 많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입다의 출신이 어디죠? 입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10장에서 첫 입다를 소개할 때 길르앗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장녀였으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불특정 다수 모든 길르앗 남자들을 지칭해버리고 있죠. 그도 그렇지만 그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남의 땅에서 살아야 했던 그리고 그 분노를 자기 동족들을 약탈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로 채웠어야 했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 또 그 모든 문제를 다시금 자기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과 딜을 하는 네. 여러분 입다가 서원을 했습니까? 맹세를 했습니까? 서원과 맹세의 차이는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한동안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혼용해서 조금씩 사용했지만 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맹세, 노종의 맹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입다의 서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맹세는 그 시점부터 효력이 있는 거죠. 그죠? 서원은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야곱이 서원하잖아요. 주께서 나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단서가 붙잖아요. 그건 서원이죠. 맹세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겠다고 맹세해라. 이게 굉장히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입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죠? 맹세처럼 말씀에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원은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우리가 뒤편 조금 있으면 삼손이 나시린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시린이 하는 서원 규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밝히시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간들이 하는 서원의 핵심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간구가 맹세에 가까운지 서원에 가까운지 고민해봐야 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고 생각한 것을 무엇이든지 드리겠다라는 그 내용이 12장, 11장, 10장이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인신제사였죠. 여러분, 입다로서는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어릴 때부터 가나안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의 신에게, 암몬 신에게 아말렉과 밀곰, 그모스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그 신을 가장 기쁘게 한다는 배경 아래서 하나님도 당연히 이것을 가장 제일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입다를 통해 깨우치게 하시려고 사사기에 입다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더러 그걸 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성경을 보면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좋은 교훈을 준다라고 착각하고 성경을 읽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세워진 사람인지를 생각하며 들여다봐야 됩니다. 주께서 들어서 쓰신 모든 인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하심, 긍휼, 사랑, 우리 편에서 대하기 좋은 하나님의 성품만을 드러내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분노, 고통,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세우기도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오랫동안 착각하고 지내왔죠? 아니, 여전히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칼럼들이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들어봐도 기드온, 입다, 삼손을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평가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틀렸던가 그분들이 틀렸던가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돼요. 근데 문맥을 따라서 보면요, 이게 착하게 부정적인 어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걸 착각하는 거죠? 전쟁에서 어떤 승리 때문입니다.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왕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와 어떤 인물들이 적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이 그 인물의 신앙, 그 인물의 됨됨이, 그 인물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결단, 그 사람의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었거든요. 우리는 꽤 오랜 시간 어떤 딜레마에 빠져있냐면 내 신앙과 내 순종의 여부와 결부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예측 가능한 반응을 하셔야 한다라고 착각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만큼 성경적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게 만약에 진실이라면 딱 이렇게 돼야 돼. 우리의 신앙이 40이면 하나님이 40만 반응해 주셔야 되고요. 그잖아요. 우리 신앙이 50이면 50으로 주시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정성을 보이고 순종하면 복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라면요, 그건 성경은 그걸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린 사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우린 아니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논리가 들어와 있는 한 성경을 보는 이 해석적인 또 적용하는 방법들이 얼그러져 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복 주시고 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변치 않으신다, 그분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그 언약에 철저하시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일방적인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걸 창세기를 통해 배웠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과정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100년 가까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가정에 웃음 이삭을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이 기억나십니까? 비웃죠. 사람은요, 같이 비웃었잖아요. 그래놓고 왜 비웃냐라고 하니까 안 비웃었다라고 말했잖아요. 순종에 대한 보상입니까, 이삭이? 성경은 끊임없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표현이 그렇기 때문이죠, 물론. 히브리서가 자주 주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조금 다시 설명을 하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셔서 결국 그 말씀에 신실하려고 애쓰는 인생들을 주목하시고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신실하게 살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자주 기도원이 드렸던 기도, 입다가 드렸던 기도, 삼손이 온 진정을 다해서 드렸던 그 기도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자꾸 딜을 하려고 달려드는 거죠. 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하지 않아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이 계속 오해가 되어져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인정하셨다가 또 듣지 않으면 원위치 하시는 경향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입니까? 입다는 하나님 편입니까? 시내가 교인들은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정지훈 목사는 하나님 편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오경을 끝으로 이스라엘 역사서,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내용 중에 유일하게 빛나는 책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공부 다 했잖아요. 이 암흑같은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사는 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여호수아만큼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고 그 땅에 이제 소산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그 땅에 소산을 먹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전쟁터 한가운데 들어가자마자 몸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몸에 새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여리고로 나아가는 순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서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잖아요.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결단하고 할례까지 행하고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여호수아가 느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라고 물었을 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의 대답 자체를 무시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네 편도 적군의 편도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편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편이라.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편입니다.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애쓰는 자의 편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이용해서 하는 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일 자체가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다를 통해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질문할 건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 긍휼, 자비 그걸 다 합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관용이거든요. 사랑의 다른 언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여러분은 관용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교만, 상처, 질투, 시기, 분쟁 우리가 사랑의 여러 가지 언어들을 통해 생각해봤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날마다 자라나거든요. 우리는 경작하지 않으면 언제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가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주된 관심사여 방향이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교우들을 보고 또 밖에 나가서 목사들을 만나고 또 제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보면서 가만히 두어둬요. 교만과 상처는 계속해서 자라나요. 어떨 때는 이것이 너무 커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밤들을 지새우게 돼.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걸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했는데 신약의 말씀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을 봐라. 예수님은 그렇게 상처가 많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했는데 뭐 그거 조금 거절당하고 상처받는다고 지금 내 앞에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니? 제가 옛날에 왜 그렇게 이야기를 안 드렸잖아요. 전쟁터에서 칼을 뽑아 싸우려는데 칼을 빼다가 손가락이 비었어요. 상처 입었다고 뒤로 돌아앉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난 네 전쟁 못하겠다. 너가 가라. 이라고 앉아있는 거죠. 자주 그걸 만나요. 저 자신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오면 상처받지 않으세요? 일하면 상처받아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입을 댈 뿐이에요. 칭찬을 해도 상처받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상처가 돼요. 말을 지혜롭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애초에 그게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자주 느껴요. 제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제가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다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은쟁반에 새긴 금사가처럼 이치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면 내 대사들이 그 대사로 흉내를 못 내더라고요. 나오는 말이 온통 가시고 나오는 말이 사람들을 베고 상처 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입다가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되고 죽어야 하거든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거든요. 그게 우리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경작해서 없애버려야 할 그 작물들을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말씀 앞에 나오면 그것이 다시 나의 문제라는 것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수요일 한번 지난주에 휴강을 했는데 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휴강을 하게 되면 일반 교회에서는 휴강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 각자가 말씀 안에서 정지훈의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애를 써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에 말씀의 묵상이 날아들고 설교를 또 듣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내 수준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찾고 연구하고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럼 나중에 목사가 바뀌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각자가 매일매일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세요. 저는 이제 한 3년 정도 되면 이런 문제들이 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훈련에 익숙하잖아요. 이거 여기까지 하십시오. 이건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많이 이렇게 진행하고 그 속에도 있어 봤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 훈련으로 자라는가? 믿음이 과연 훈련으로 깊어지는가? 근데 딜레마인데 돼요. 네, 돼요. 이게 굉장히 큰 딜레마. 사랑이 훈련으로 깊어져요. 워낙 스스로 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이게 참 괴로운 문제예요. 네,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이 일들을 진행해 보려고 애는 쓰지만 아 이것도 같이 가야 하는 거구나. 요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장 그 살펴봤지만 하반절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32절입니다. 11장 32절 3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20성읍 그러니까 요단 동편 전체를 다 해보겠다는 것. 이 엄청난 전투입니다. 사실 이걸 여호수아서 내내 그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 구절 안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왜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 여리고성 하나, 아이성 하나, 위에 북방성 하나, 남방성 하나 계속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성읍, 또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찔렀다. 성경은 지금 이 싸움의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무엇에 집중하죠? 여호와께서 그 손에 붙이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입다가 서원을 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입다의 서원과 관련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한 승리임을 강조하는 거죠. 20성읍과 땅 전체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비교입니다. 사실은 사사기 문맥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면요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서원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 모든 승리를 주셨다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서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애매하게 되는 거죠. 여기 전쟁이 끝나고 암몬 사람이 몇 명 죽었는지 기록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뭘 기록하죠?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입다의 딸이 죽은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교만과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싸워야 할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말아야 할 내부의 적들을 죽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에브라임과 자기 딸을 죽인 사람이 입다라는 거죠. 입다는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사사가 아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사람들이 세운 사람이죠. 장로가 세웠잖아요. 이제 입다 이후로는요. 사람이 세운 사사들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를 여기 기록해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불신앙 그 시대의 사회상 전체를 고발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던 하나님 편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고치고 새롭게 하려고 세우신 선지자나 사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그가 한 행동, 그가 한 기도, 그 당시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의 신앙의 내용들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므로서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용된 사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발하기 원하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상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죠. 경건한 것처럼 여호와를 하는 말마다 들먹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사용하고요. 바알을 사용하듯 자기 중심적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여호와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드러내는데 입다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동일하게 에브라임과 자기 자신을 벌주는데 사용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고 제가 아까 한번 여쭤봤죠. 여러분 안에 관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덮어주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말에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는 말들이 있으십니까? 청할 수 없는 것을 청하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게 큰 딜레마예요. 입당은 평생 몰라요. 아니, 같이 그 딸을 인신 제사를 다 같이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하나 나서서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를 두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쪽 편에 있는 근거를 많이 못 찾아내겠더라고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내용들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반대편에 서 있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이게 말씀에 비추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말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이 교만과 상처라는 두 작물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자꾸만 우리에게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 징계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적들과 싸우기보다는 내부의 편끼리 피 터지게 치열하게 싸우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왜 이렇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 삼았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인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일제시대 6.25를 거치면서 샤머니즘과 주술 그리고 물질주의, 이젠 합리주의, 실용주의까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성경이 아니라 세상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것이 만연해 있는 거죠. 우리도 그 안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계로, 이제까지는 큰 전쟁이나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셨겠지만 최종 징계가 뭐라고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끼리 싸우잖아요. 옛날에 교회끼리 싸우는 게 말이나 됐습니까? 이제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어디 법정까지 갑니까? 세상 법정에서도 고등법원까지 다 가지, 대법원까지 전부 다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징계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교만과 상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목사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다들 어른들 아닙니까? 이거 뭐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그 불러다가 너희들 싸우지 마. 제가 청년들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유초등부 학생들은 조금 그 사람들은 되겠죠. 집을 나가라니까 무서워서 되겠죠. 근데 중고등학생들만 돼도 안 돼요, 이제는. 그죠? 나간다 하잖아요. 예. 근데 어른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반목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 평화가 있다. 저는 그런 걸 기대하고 꿈꾸지도 않아요. 자기에게 녹음이 돼서 이 말을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꿈꾸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하셨고, 구약에서 내내 실패하시고 신약에서 다 실패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된대. 주님을 닮은 게 뭐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제자도의 삶을 사는 거죠. 왼밤 맞으면 오른밤 돌려대래요. 자존심 내려놓으래요. 우리는 자존심 문제가 걸리면 생명을 걸고 싸우거든요. 오리를 가자? 로마 식민지 아래 부당하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죠? 로마인이 요구하면 심리를 가래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생활권 포기하라고 했죠. 겉옷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제자도의 삶을 살면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대요. 각자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자기를 부인해가면 교회가 화평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서 전부 다 그 이름 다 붙어있죠. 뭐 때문에 보냈죠? 그게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보내죠. 그 실패로 인해서 고통받은 디모데에게, 그 실패로 인해서 쓰러진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통해 주님을 닮아감으로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라도 한 교회가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서신서의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아무런 교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교회가 돼요.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재판하고 다들 자기 의를 위해서 싸워요. 이걸 하나님 그분을 위한 열심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다들 한 분도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제가 제 아이들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부모가 아이들이 뭘 할 때 제일 감동스럽다고 했습니까? 덮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할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인물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유가 뭐죠? 그 믿음도 믿음이라고 쳐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의 잔치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못 덮을 게 뭐가 있습니까? 입다도 덮어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경작해야 할 교만과 상처라는 문제를 경작하지 못하면요, 지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 징계가 우리의 징계가 되는 거죠. 34절입니다. 34절,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따가 로스바에 있는 자기 주의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당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35절 중간에 이 히브리어로 아카르인데,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건 이 단어가 이스라엘 공동체나 집안을 망하게 할 때 행동하는 단어로, 동사로 묘사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괴롭게 하는 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 도다, 이렇게 돼야 돼요. 왜죠? 자기 무남동녀잖아요. 자기 삶의 전부거든요. 이게 유일하게 자기 인생의 전부가 자기 딸이거든요. 이 여자가 없어지면, 딸이 없어지면 이제 대도 끊어지고 자기 집안 전체가 망한다는 겁니다. 이따가 그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우리가 아니까. 근데 입단 하나님 몰라요. 서원을 철회하면 승리가 다시 날아갈 수도 있고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욕심 때문에 서원을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욕망이.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딸에게 뭐라고 하고 있죠?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딸이 자기를 참담하게 했습니까? 자기가 딸을 참담하게 했죠. 마치 모든 것이 딸의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입을 열었으니 돌이키지 못한다. 입다의 이름의 의미와 참 잘 어울리죠. 결국 입을 함부로 열어서 화를 당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 번 사사기 11장 하반부를 보면서 한참 동안 이 본문에 눈이 가더라고요. 흥정의 대가인데 왜 하나님과 다시 흥정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가. 딸이 영접하러 나온 그 순간부터 그 삶 전체가 지옥이었을 건데 그 지옥을 사랑하는 것과 왕이 되는 것을 맞바꿔야 할 만큼 욕망의 눈이 어두워 있는 사람. 하나님께 다시 물을 수도 있고 제사장을 찾아가 문제에 대한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노력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아요. 자기 강화의 결과겠죠. 기독교는 자기를 깨트려가는 종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서 만나는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이분이 자기를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깨트려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자기를 끊임없이 강화시키는가가 말이나 행동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교회 안에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한 가라지가 누군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만 행여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막아드리는 게 목사해야 할 일인데 저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 이걸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욕망의 눈이 가리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지 않구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고 깨트려 나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인데 본질인데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광화해 나가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질문 드리지만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깨트려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자신을 강화하고 계신 중입니까? 만약에 깨트려 나가면요 사람들이 점점점 찾고 즐거워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자도의 세 가지 삶을 실천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씀을 강화한다는 건 우리의 지식만을 자랑하잖아요. 제가 한동안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사람들과 계속 나누었던 저기 신대원을 오가는 길목이었어요. 그때는 차에 타면 4시간 반에 제가 티코를 타고 천안을 다녔거든요. 속도를 많이 못 내니까 가는 길에 내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는 길에도 하고. 저랑 탄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는 것만 이야기하니까. 하는 곳 목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깨트려 가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결국 옆에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문제 앞에 사사기의 진정한 주인공 한 명이 36절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실 입다의 딸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비극적인 상황의 파국의 정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잠재우는 대사로 나오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입다조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곳에서 그 말씀에 자신을 그냥 온전히 맡기고 있는 입다의 딸을 만나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죠?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듯, 지식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그냥 온전히 내어드리죠. 여러분, 그래, 원래라면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딸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하는 관습이 생겼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었다고요? 이 입다의 딸의 온전한 희생 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말씀을 순종하려고 자기를 드린 입다의 딸의 온전한 순종, 그것을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기록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런 표현 했잖아요. 인간의 거짓,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요셉 그 삶을 통해 일하셨듯이 지금 이 부분도 똑같은 거죠. 여러 학자들이 사사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입다의 딸로 봐요.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다면 입다의 딸 희생제물 이것으로 보기도 하죠.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굴 기억합니까? 입다의 딸은 기억하지 않아요. 기드온, 입다, 삼손을 기억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딸을 추모한다는 거죠.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보호망을 거두어 가시면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이제 12장부터는 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호망을 거두어 가시니까, 제가 서두에서 드린 말씀 교만과 상처를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경작하지 못한 삶의 대가가 에브라임 사람들의 전멸. 여러분, 민수기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시간에. 전멸이에요. 전멸. 입다의 전부가 전멸당한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내면 깊이 용서와 관용과 덮어주는 마음이 큰지, 아니면 교만과 상처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들이 우리 속에 골물대로 골머져 가서 누가 한번 건드려주기만 하면 폭발해서 이게 싸움과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의 위로와 주님과의 이 친밀함이 있지 못하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주님께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함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좀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다시 우리가 경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단히 노력하여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여 다시 가루가 되고 새롭게 빚어져 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새롭게 되어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